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기름값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십니까? 오늘 먼 길을 다녀왔는데 참 기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전국이 시끄러운 것도 어쩌면 주원인이 기름값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기름 많이 쓰셔요? 우리 교회 많이 쓰시는 분이 제가 두 번 얘기 들었는데 한 달에 400만 원쯤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800만 원도 있습니다. 한 달에 기름값이 800만 원이 들어가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승용차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쓰시면서 기름값 많이 올랐다. 이건 명함도 꺼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좀 내려갈까요? 땅속의 기름이 점점 줄어가고 있으니 기름값이 더 내려가리라라는 것은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찌 잘 돼서 조금 내려가도 우리 다음 세대에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무한정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름이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땅속에 파묻혀 있는 기름이 원래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 하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이야기로 칠 것 같으면 땅속에 짐승들이 많이 묻혀가지고 그 짐승들의 시체가 열을 받아서 형성된 것이 그 기름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그렇게 확실하게 가르쳐 놓고요. 나중에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좀 백과사전 좀 고급 학자들이 보는 책을 찾아보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름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잘 모릅니다. 뭐 몇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생물의 유기체가 땅속에서 압력을 받아서 변형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정한다라고 말을 맺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동물이 땅에 많이 묻혀가지고 거기에서 생긴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왜 학자들이 그런 걸 분명히 몰라서 그렇게 추정한다고 좀 희미하게 말을 할까요? 성분 분석을 하거나 이렇게 해보면 이 기름이 분명히 동물의 유기체, 말하자면 시체입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설명이 안 되는 것이요. 그 양입니다. 여러분 승용차 한 대가 가령 한 달에 기름을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보통 한 30만 원 정도 소비한다고 치고요. 생각을 해보셔요. 30만 원어치의 기름을 쓰면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요. 그리고 땅속에 묻힌 짐승들의 평균치를 쳤을 때 막 돼지 크기 정도라고 치고 계산을 한번 해보셔요. 답이 아마 각자 다르게 나오고 정답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 120kg쯤 되는 돼지를 참기름 짜듯이 해서 기름을 짜내면 그 얼마 정도 나올까? 뭐 그런 계산해보는 거 괜찮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후하게 계산을 했었어도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쓰신다면요. 아마 큰 돼지 한 두 마리 정도는요. 두 마리 정도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기름을 자동차 한 대가 다 소비를 하는 셈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승용차 한 대가 돼지 두 마리 분량을 소비를 한다 할 것 같으면요. 포항의 승용차가 지금 얼마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20만 대 가까이 되나요? 그렇게 칩시다. 15만 대라고 했던 데가 한 4, 5년 전이니까요. 승용차 20만 대가 하루에 두 마리씩 소비해 없애면 한 달에만 해도요. 40만 마리가 나오죠. 1년이면요. 우리가 성경책을 어디 1, 2년 썼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공장에 들어가는 거, 배에 들어가는 거, 비행기에 들어가는 길은 빼고도 그렇습니다. 승용차만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포항시에 있는 인구가 전부 50만입니다. 이 50만이나 되는 인구를 좀 표현이 험합니다만은 기름 짜듯이 처음 짜서 기름 돼가지고 포항 시민들이 소비하듯이 소비해버리면요. 이거 한 달 못 갑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항 시민이 소비하고 있는 이 기름을 만들려면 땅속에 한꺼번에 짐승을 얼마나 갖다 묻었어야 이게 가능해지겠느냐는 말이죠.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대충 짐작을 해도요.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 모든 인류를요. 한꺼번에 다 구덩이에 파묻는 일을 몇백 번을 해야 현재 땅속에 묻혀있는 그 기름에 나올 똥 말 똥입니다. 지금껏 땅속에 묻혀있는 기름이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퍼냈었잖아요. 그럼에도 아직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땅속에 그렇게 많은 짐승이 한꺼번에 묻혔고 그 많은 기름이 땅속에 있었겠느냐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요. 우리가 잘 알진 못하지만 좌우간 과거 어느 때에 말로 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짐승이 한꺼번에 땅속에 다 파묻힌 일이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홍수 후에 창세기 7장 22절에 보시면요. 온 세상을 뒤덮는 홍수가 육지에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한꺼번에 죽였다라는 구절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걸 그러려니 하거나 그냥 읽어갈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런 구절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냥 뭐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떡합니까? 땅속에 있는 기름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걸요. 땅속에 있는 석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석탄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원유의 11배라고 그러던가요? 새벽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땅속에 파묻힌 화석도 그런 일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전 학교 다닐 때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강물에 시체가 하나 떠내려가다가 저 강하류에 가서 물의 흐름이 느려지면 거기에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위를 모래가 실려와서 이렇게 차곡차곡 덮여서 훗날 이게 열을 받아가지고 눌려가지고 그렇게 화석이 되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그림까지 있었습니다. 교과서예요. 그 그림이 지금도 학생백과사전 같은 데 보면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그 그림이 이제 안 나옵니다. 멍청한 아이들 위한 백과사전에 그 그림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게 말이 안 돼요. 왜 화석이 그렇게 생겼다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 모든 화석은요. 퇴적암에 들어있습니다. 퇴적암. 물에 실려서 이 차츰차츰 퇴적돼서 생긴 바위 말이죠. 여기에 화석이 들었으니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개 한 마리가 가령 화석이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한 마리가 물에 빠졌습니다. 이게 또 내려가서 강 하구에 물이 천천히 흘러가다 거기 떨어졌습니다. 여기 위를 모래가 차곡차곡 덮습니다. 개 한 마리를 완전히 덮을 만큼 강바닥이 높아지려면 몇 년 걸리겠어요? 한 500년 걸릴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이 개 한 마리가 썩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화석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화석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매몰될 때에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처음 문헌에서 확인한 것이 이 영덕가다에 있는 경보화석박물관에서 처음 본 겁니다. 여러분 화석은 갑작스럽게 파묻혔을 때야 생기는 겁니다. 퇴적암인데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매몰되냐고요? 온 세상을 뒤집는 이 저 홍수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휘젓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멎어버립니다. 쫙 가라앉으면서 형성된 것이 화석 아니냐 그런 얘기죠. 어느 것이 더 맞는지 학자들은 늘 싸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과거 우리가 단순하게 배웠던 그런 세상이 아니,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과거에 엄청난 홍수가 이 온 세상을 뒤덮었고 그 흔적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만 합니다. 그 홍수에 대한 얘기가 이 창세기 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홍수가 있었는지 우리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장 1절 2절을 보십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구절에서 옛날부터 문제가 좀 됐던 구절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누구를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도 하지만 천사가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라는 이런 사상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좋은 증거는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 다음에 사람의 딸, 4절에 나오는 네피림,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용사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 7절에 보시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라고 말할 때 여기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이 전부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 5장 앞에 나올 때에 두 계열의 족보가 나오죠. 가인의 후예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경건한 후손 무리들이었던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결국 그쪽하고 연결시켜보면 그래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의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말합니다.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뭐 그리 잘못이냐는 말이에요. 이 땅에 홍수가 임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것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얘기가 아니란 뜻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추악한 일을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적으로 문란한 사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육체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아름다운 것도 사실은 대단한 것입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육체의 아름다움을 찬양의 대상으로 삼고 비슷한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참 귀하게 평가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 왔습니다만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사실은 그 육체에 있는 건 아닙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에서 탄생한 아름다움도 대단한 것이긴 했지만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는요 오히려 육체를 희생시키거나 아니면요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나타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극복해낼 때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도 하는 거란 얘기죠. 그저 육체 하나만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가령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사회는요 더 질이 낮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값어치는 이런 육체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설령 그랬다 치더라도요. 잘생기고 이쁜 사람을 좋아하는데 뭐 그렇게 잘못됐느냐라고 말할 때 그건 또 문제되는 구절이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는요. 아무하건 자기 마음에 들기만 하면 누구든지 아내로 삼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아내를 삼았다는 것이 정상적인 결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마음에 들기만 하면 누구와도 잠자리를 함께 했다란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뭐 전혀 낯선 생각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뭐 조용합니다만은 오래전에 그 마광수라는 교수의 이야기요. 저는 그분이 무슨 주장을 냈고 무슨 글을 썼는지 뭐 가자 장미 여관으로 뭐 제목을 보니까 뭐 좀 야한 느낌이 든다 그런 정도는 있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 사설란 하나를 읽다가요. 이 마광수 교수라는 분이 쓴 글을 제가 직접 읽은 겁니다. 읽고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글을 가지고 제가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시간에요. 이거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읽어줬습니다. 여러분, 마광수라는 교수가 무슨 얘기 했는지 여러분도 아마 잘 모를 겁니다. 내용만 소개할게요. 사람을 억압하는 가장 그 큰 문제는 이 성 문제다. 그래서 사람을 성 문제에서 해방을 시켜야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무시하라. 순결 개념 없애라. 정조 개념 없애라. 뭐 나이가 적다고 해서 이 성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치열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따지 말고 누구와도 자고 싶으면 함께 잠잘 수 있도록 다 허용을 해줘라. 그렇게 자유롭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런 주장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글을 우리 아이들에게 읽혀주고요. 무슨 느낌이 드느냐고 물었더니 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이거 답변 잘해요. 딱 한마디를 했더라. 선생님, 개그치 살자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거 딱 정답입니다. 그 표현이요. 개처럼 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을 할 때 왜 자꾸 개를 들먹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쓰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많이 듣는 욕들은요. 그 뜻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개는 자라면 어미와 교미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많은 욕들이 다 이 뜻이에요.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가르칠 때에 이 개를 들먹이면서 욕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자, 그렇게 주장했던 이분이 제가 그 신문을 들고 다니다가 언젠가 잃어버렸습니다. 야, 이거 아이들 가르치기 아주 좋은 재료인데 나 이거 잃어버렸다. 이거 어쩌냐. 이거 몇 달 무슨 신문, 매일 신문인 건 틀림없었는데 이게 몇 월 며칠 건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누가 빙긋이 웃으면서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든지 아무데나 한번 두들겨보세요. 그런 걸 쑥이 나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잃어버린 것도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자유를 위해서 참 열심히 글도 쓰고 외쳤던 그분이 얼마나 자유로워졌습니까? 세월이 좀 흐른 후에 그분 소식을 좀 들었는데 뭐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부인이 집을 나갔다는 얘기도 들리고 집 나가지 그런 거 붙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의 진정한 자유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요. 영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동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니까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예전 성경에 보면 육체가 됨이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보시고는 이 인간들이 이제 완전히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된지라. 생명. 이 말이 참 어렵고 번역상에 문제가 좀 있긴 한 편입니다만은 생명 그대로 설명해 볼게요.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 하니까 좀 표현이 그래도 이상하죠. 뭐 영이 죽은 영도 있고 산 영이 있나요? 거기에 살아있는 가는 것은 이 육체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육체가 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있는 영혼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예를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께서 문 다 걸어 잠궜는데 나타나셨거든요. 제자들 생각해요. 귀신이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요. 내가 귀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요? 너희들에게 먹을 거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무덤에 사흘이나 계셨던 분이 나타나셔서 왜 먹을 걸 찾느냐? 누가 그랬더니 사흘 동안 굶으셔가지고 그래서 찾으셨다고요? 영은 말하자면 귀신은요 못 먹잖아요. 안 먹잖아요. 못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랬더니 잡수시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실 때는 문 안 열어드렸는데 그냥 또 사라져버리시거든요. 이건 영이잖아요. 그냥 들어오셨다 그냥 사라지는 건 영인데 만져보니까 만져지고 먹을 거 먹는다는 것은 육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세요. 생령을 육체가 있는 영혼이라고 설명해서 무리가 아니란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육체가 있었지만 이게 참 영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타락해 가더니 결국은요 영적인 면은 다 잃어버리고 뭐만 남았는 거니까 육체만 남았더라. 육신이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과 함께 갈 수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육체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보기 싫은 것. 참 추한 모습인지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사람들이 쓰는 표현을 빌린다면 이런 겁니다. 야, 그 사람 제대로 된 인간인 줄 알았는데 만나봤더니 짐승이 돼. 뭐 이런 거 있죠? 인간인 줄 알았는데 사귀어보고 지내보니까 그런 거 짐승이더라. 이거 어떤 느낌 줘요? 그 느낌이 조금 비슷할지 모릅니다. 자,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영이 영적인 아름다움은 다 잃어버리고 육체만 하면 존재가 됐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인간을 심판하기로 하셨더라.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만 그랬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그 성적인 문란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시도 없이 다 죽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주 원인은 성적인 문란입니다. 그 성적 문란이 그냥 꼭 육체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필연적으로요 우상 숭배가 같이 묻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이 홍수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하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정말 성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말 어리석다고 놀립니다. 사는 재미를 모른다고 놀립니다. 심지어 천연 기념물이란 말이 옛날에 좀 돌았잖아요. 한 평생에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두 사람만이 정조를 지키며 사는 이런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래서 그런 인간이 있으면 그 전부 천년 기념물, 길이길이 보관해야 할 그런 희귀한 존재로 여겼더란 말입니다. 우리 생각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한 일을 가지고 말이죠. 한 가지 악한 영상이 또 나타납니다. 4절 보세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고대에 명성을 날린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네피림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낳은 자식들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쉽지 않지만 네피림이라는 말의 기본 뜻은 장대한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장대한 자는 고대의 권력자, 힘이 곧 권력이 된 시대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합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 유명하다는 뜻은요, 좋은 의미에서 유명한 게 아니고 악명이 높았더라라는 뜻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는 이 포악함의 장본인들이 바로 4절에 나오는 이분들, 이 용사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권력과 힘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흥합니까? 썩습니까? 교회가 권력과 결탁하니까 좀 나쁜 느낌이 듭니다만은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국교로 되는 거, 이런 거죠. 기독교가 국교로 돼버리면 그게 다른 종교가 발붙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런 권력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득이 될까요?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전 국민이 다 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나간 교회사가 그런 경우에는요, 외형상으로는 교회가 성장하고 속으로는 골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늘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힘을 가져서 사람들을 강제로 억압해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오히려 교회를 속으로 골병들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권력을 교회가 가지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이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교회가 굉장히 힘을 가진 사회입니다. 교회를 상대로 함부로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사회가 오늘 사회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데 감히 그 덤빌 사람 나와봐라.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서 좋다고요? 아니요. 그것이 교회가 썩어가는 징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함께 지날 때에도 여러분 이런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성도들을 뭐 억압을 하거나 시키거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거 절대로 교회답지 못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만은 그 권위가 힘이나 억누르는 걸로 세워진 권위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권위입니까? 사랑하고 희생하는 데서 나온 권위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또 성도들은요, 더더욱 존경하면서 그 권위를 세워나가고 그 권위에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지. 어쨌든 교회는 여기 등장하는 네피림, 용사, 악명 높았던 이 사람들처럼 힘을 가지고 억압해가는 교회는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박해받을 때는 사실은요, 박해를 받아서 곧 쓰러질 것 같았지만은 교회는 계속해서 질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중에 전쟁에서 노획한 말에 발을 힘줄을 다 자르라고 명하셨습니다. 노획한 말은 아주 유용한 병기, 군사 무기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힘줄 다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무기를 그렇게 강력한 무기를 갖지 말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 말을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힘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그 힘 가지고 백성을 다스릴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데 고대의 이 유명한 자들이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역시도 참아 볼 수 없는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해서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설명해야 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만 좀 건너뛰겠습니다.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을 다 멸해버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눈에 아니 그런 하나님의 뜻을 표하셨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이거 번역이 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 금방 아실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것을 의역을 해서 뜻을 살려놓은 겁니다. 그러나 직역을 하면요.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식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온 세상을 멸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이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그 눈빛 속에서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더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고치는 아이들 보면서요. 아버지가 화가 몹시 나서 매를 듭니다. 부모가 매를 들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별로 맞은 것도 아닌데 맞은 것만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지 못하죠? 왜 맞았는지를 기억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뭔 잘못을 저질러서 맞았는지는 전혀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엄마나 아빠가 매를 들었다는 것. 그것만 기억합니다. 때렸잖아. 이러죠. 그나마 철이 좀 들면요. 우리 엄마가 왜 나를 때렸다는 걸 아는 아이 같으면 이거 철든 아이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매를 들면서 매 맞는 나보다가 매를 든 아빠가 나보다 더 힘들고 가슴이 아플 거야. 이거 생각하는 아들은요? 아이는요? 이거 아이 아닙니다. 이거 아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런 아들 보기 불가능하진 않겠죠. 근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날 야단치고 날 쫓아내고 놓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집을 쫓겨나왔는데 날 쫓아내고 우리 아빠가 지금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계실까. 그런 아들 있겠습니까? 그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눈빛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더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분노 속에서도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든지 이를 사랑하려고 하는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노아가 읽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정말 무섭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크면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참 무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건 마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아이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아이가 그렇게 두렵게 여기던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참 자식 때문에 그렇게 마음 여려하며 아파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자식은요. 아마 충격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분노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얼마만한 아픔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기에 이렇게 분노하시는가 하는 것을 읽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도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제가 여자분들에게 많이 물어봤는데 그 연애할 때 말이죠. 나도 질투할 줄 아는 남자다. 이러면 무슨 느낌이 드냐고 물었더니요. 다 쪼잔 시럽다든가 남자가 무슨 째째하게 질투를 하냐. 뭐 그런다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나도 질투할 줄 아는 하나님이다. 그럼 그거다 대고 쪼잔하다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런 소리 들을지도 모를 만큼 나도 질투할 줄 아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구약성경 군데군데를 잘 보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잘 드러나는 것인데 노아가 그걸 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헛말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인류를 보존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노아가 없었더라면 온 인류가 다 멸망해버렸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룰 그 누군가를 또 찾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한데고 찾다 보니 눈에 뜨인 사람이 노아였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살펴보았더니 아, 효사제일교회에 누구가 보이더라 이런 분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필요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하나님 눈에 뜨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사시대, 어두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백성들이 온 사방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고난을 끝내고 이 암울한 시대를 끝장낼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살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종을 보낼까? 그 하나님의 눈에 뜨인 여자가 누구였죠? 그 하나님의 눈에 기도하는 한 여인이 보인 겁니다. 무슨 기도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런 기도한 여자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이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도 아들 하나 주세요. 분통해서 못 살겠습니다. 아들 하나 주셔요. 그렇게 기도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그런 인물을 보내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요? 순종하는 사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편에서도 이유가 있더란 얘기죠. 그것이 9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하나님 편에서 사람이 필요해서 노아가 이런 노아를 찾으셨지만 노아의 편에서 본다면 노아는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하잖아요. 노아의 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만한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악이 충만한 사회의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가족들을 한번 보셔요. 온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사회의 이 노아의 가족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배를 만들라고 하셨죠? 그 앞에 나왔는 120년이 배 만드는 기간이었는지 사람의 수명에 관한 얘기인지는 좀 분명치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론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둘 중에 하나이겠죠. 설령 그렇다고 친다면 이 배 만드는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렸을 것이 틀림없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높은 산 꼭대기에서 온 가족이 합심해서 배를 만들고 있었다? 그 시대 상황으로서 그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가족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IMF 터지면서요 가정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들을 꼭 한번 보세요. 엄마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아버지 없는 집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엄마 없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워낙 허약하게 이루어져 있으니 이 조그마한 충격에 깨져나가버리는 겁니다. 노아의 식구들요. 그 긴긴 세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식구들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그 긴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받을 짓을 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사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게 옳고 이게 즐거운 것이다 하고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꿋꿋하게 바보같이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힘을 여러분들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그랬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참 한탄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탓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한탄을 하게 된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요. 그리고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면 그냥 한 칼에 없애버리면 끝날 일입니다. 아니 자기가 만드신 거잖아요. 그냥 끝내버리면 될 일이죠. 그런데 한탄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계시는 것은 인간을 귀하게 만드셨고 그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것은 이 인간들을 어쩔 수 없는 이 인간들을 그래도 다른 길을 통해서 또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겠다라는 뜻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끝내지 아니하시고요.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어딘가에 써야 되겠다고 해서 두루 찾으실 때 하나님 눈에 뜨여서 여러 쓸만한 그릇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 세상 속에서요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적합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아의 홍수 얘기가 뒤에 이어집니다만은 그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나온 얘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땅 속에 그 많은 기름, 석탄, 화석 이런 것들이 묻혀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분노로 일그러져서 온 세상을 심판하려 가는 그 하나님의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